1월 4일 월요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이제 중심 내용이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라는 저자는 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알게끔 이렇게 족보로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민족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는데 이 족보를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족보를 드러내고 아 인간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불완전하고 부정하고 정말 이 족보에도 허물이 많은 그런 족보임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어떤 왕적인 그런 왕족으로부터 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불완전한 부정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고 다말은 누굽니까?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에게 낳고 그리고 5절 같은 경우에는 살못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 기생 사람 취급으로 여기지도 않고 부정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낳았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부정한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낳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두 명은 이방인이었어요. 라합하고 룻은 그리고 세 명은 다말, 라합, 바세바는 도덕적 결함이 있었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보면은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우리의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들은 없는데 이 사람들의 아내 여자의 이름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다말, 라합, 룻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이 이방 여인들 같은 기생 불완전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메시아를 이루는 그런 족보에 이런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불완전하고 죄인 같은 그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구속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이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적인 족보를 아주 긍지를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족보 또한 허물투성이고 불완전하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로 섞어진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족보가 바로 너희들의 유대민족의 족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 세상 만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이 많고 유대민족으로 자긍심이 많은 너희들도 허물 많은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족보를 쓰신 거예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임을 너희들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예수님의 오심의 필요성을,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민의 혈통에서부터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불완전한, 이 부정한 여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족보를 사용하시고 그 족보를 하나님은 이루시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불완전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뜻을, 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흥왕기라고 할 수 있는 창조기라고,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창조되는 이 흥왕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7절에서 11절이죠. 그것은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의 몰락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까지는 이스라엘의 재건기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부흥하고 온전히 그들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흥왕하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흥왕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흥왕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루어진 이 몰락기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삽시간에 그냥 몰락해버리는 것이 인간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결국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나중에 암흑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건가? 듣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고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전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1절부터 6절은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의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의 구속사적인 그런 섭리와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내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채널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긍휼을 입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유대인의 역사는 정말로 뛰어난 역사가 아니라 정말 자긍심이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붙들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졌어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물 많고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에게는 인간적인 위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정말 불순종했던 그를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자를 순종하게 만드시면서 당신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끔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요 이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벅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계보요. 자기들 선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완전히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같은 부족한 모습이 성경의 창세기에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도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여 구속의 역사여 긍휼의 역사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 바로 이 족보가 되어 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부정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요 자신의 뜻이요 자신의 은혜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포커스하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도 사람을 보라고 이 족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은혜 붙들리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이지만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필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싶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주님은 그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시고 솔직히 고백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알아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문제만 풀어주시는 문제 해결사는 아니지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고 그 구원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주님을 또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히 여러분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고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2016년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삶 그래서 부족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은혜 받았다라는 시간과 그런 체험과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